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첫째 날 6월 9일 일요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쟁투. 요한계시록 기별의 핵심은 신비한 상징, 낯선 짐승, 이상한 우상이 아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랑의 하나님이 마지막 세대에 주신 영원한 진리를 선포한다. 그리스도와 사탄의 쟁투는 예배를 둘러싸고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그 마지막 절정 또한 예배를 둘러싼 쟁투가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 9절과 요한계시록 4장 11절을 비교해보라. 이 선과 악의 쟁투 가운데서 요한계시록을 관통하는 주제는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창조와 예배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은 우리에게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님을 경배하라고 부른다. 진화론이 지난 2세기 동안 전 세계에 휘몰아치는 중에도 안식일은 우리의 정체성을 변함없이 상기시켜준다. 안식일은 우리가 창조된 존재이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충성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강조한다. 이것이 마귀가 안식일을 그토록 싫어하는 이유이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과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읽어보라. 창조주를 경배한다는 것은 결국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은 짐승을 숭배하는 것과 정반대이다. 역사상 가장 큰 반대와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지막 때의 백성이 있을 것이다. 넷째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국가의 법률과 일치되도록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충성하는 표가 되는 한편, 하나님의 율법을 좇아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각시대 대쟁투 605.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은 이렇게 헌신하며 구주를 따르는 사람을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한다. 예수의 믿음은 앞이 보이지 않는 때에도 여전히 신뢰하는 깊은 믿음이다. 이는 이해할 수 없을 때 인내하는 믿음이다. 그것은 믿음으로 받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며 임박한 쟁투를 헤쳐나가는 원동력이 된다. 제7일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려주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근본적인 상징이다. 따라서 로마가 그랬던 것처럼 안식일을 무너뜨리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을 찬탈하려는 것이다. 교훈입니다. 계명 대신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짐승을 따르는 표가 되지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증거가 된다. 묵상. 마지막 때에 왜 안식일이 그렇게 논쟁의 대상이 되는지 어떤 사실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적용. 그대는 안식일에 대한 어떤 논쟁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 안식일은 창조를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살아계신 참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다. 하나님의 창조력에 대한 사실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방의 신들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성경 전체에 걸쳐 언급되고 있다. 안식일을 계속 준수해왔다면 사람들은 창조주를 기억하고 사랑하며 존경과 경배의 대상으로 삼았을 것이며 따라서 우상 숭배자나 무신론자 그리고 이교도는 하나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살아남는 이들 382-383. 분주한 일상 속에서 내리는 결정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결정을 내릴 때가 있음을 봅니다. 일상의 사소한 일에서부터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뜻을 따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박용범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에 들어갈 가사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에 들어갈 가사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사무엘하 22장 1절로 5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로 5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저가 또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저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이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인하여 숯불이 피었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발하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번개로 파하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을 인하여 물밑이 드러나고 땅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심이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연고로다.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그 윤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 목전에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바위뇨.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멸하여 싸우며 저희를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저희를 무찔러 파였더니 저희가 내 발 아래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오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해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저희가 둘러보아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저희를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저희가 내 풍성을 듣고 곧 순복하리이다. 이방인들이 쇠미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바위를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바위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하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나오게 하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 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다윗은 뛰어난 음악가였고 시인이었습니다. 다윗이 연주하는 수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 일로 다윗은 사울의 전속 수금 연주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당대의 최고 연주가임을 증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73편이 다윗이 지은 시이고 예수님도 다윗이 쓴 시를 인용할 만큼 다윗은 뛰어난 시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음악가이면서 시인인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가사가 붙은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의 개인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이지만 이 시를 좀 더 큰 시각으로 본다면 다윗이 경험한 모세의 노래요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란 이 땅에서 벌어진 모든 선과 악의 대논쟁을 경험하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 감격에 겨워 하나님께 찬양하는 노래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5절까지에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로 명명되어진 이 노래는 작사 작곡이 유명한 특정인이 아닌 구원 얻은 모든 사람들 각자가 작사가요 작곡자로서 그들이 일생 동안 경험 속에서 확신한 하나님께 대한 가사와 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노래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노래이므로 특별한 차별성들이 어우러진 웅장한 조화를 이루는 우주 최고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에 들어갈 가사는 어떤 것들일까요? 각자의 경험이 차별성은 뚜렷이 있겠지만 각자의 경험이 차별성을 통해 확신하게 되는 그 주제는 뚜렷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경험을 통해 얻은 노래의 가사들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경험한 내용은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만 그 경험 속에서 확신한 것은 모든 사람들과 동일한 것으로 그것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의 핵심 주제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도 부르게 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속에 들어갈 동일한 주제의 가사를 다윗의 경험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개인적 경험에서 만들어진 확신이 가사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개인적 경험에서 만들어진 확신이 가사가 될 것입니다. 본문은 1절로 4절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로 4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윗은 그 일생이 드라마틱하였습니다. 소년 시절이 기름 부음 받은 때부터 그의 노년의 삶까지의 그의 삶은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드라마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의 다양한 경험은 경험만큼이나 다양한 하나님을 깨닫는 기회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는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부음을 받는 장면에서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지도를 더 이상 받지 않기로 확정지었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대신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자 하셨고 그 주인공을 말씀하지 않은 채 사무엘을 이세의 집에 보내어 그 아들들 중 한 사람을 왕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세에게는 8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세의 첫 아들을 보았을 때 사무엘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는 용모와 신장이 출중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사무엘은 이세의 맏아들인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압에게 마음이 기울어진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느니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세의 아들들을 다 보았지만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세의 집에 있던 이세의 아들들을 모두 보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세에게 물었습니다.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드디어 들에서 양을 돌보느냐고 집에 오지도 못한 막내 다윗이 집에 도착하였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반석이셨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다윗은 사무엘하 22장 2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반석은 견고한 기초가 되는 돌입니다. 다윗의 위치를 지지해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 그의 왕위에 대한 여러 도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반석이 되셔서 그의 왕위를 위협하는 모든 도전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으로 다윗의 왕위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사울의 견제와 살의 위협에 대해 하나님께서 반석처럼 견고한 지지로 다윗이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왕위를 빼앗았고 다윗을 영원히 왕위에서 몰아내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고 그 상황은 다윗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압살롬에게 유리하도록 되어갔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의 반석이 되셔서 삽시간에 모든 상황을 역전되게 하심으로 견고한 토대 위의 왕위로 다윗이 복귀하도록 하셨습니다. 세바의 반역으로 유다 지파의 모든 지파가 세바를 지지했지만 다윗을 반석처럼 지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세바의 반역은 실패로 돌아가 버렸고 다윗의 왕권은 더욱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그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한 장군이었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도 있습니다. 또한 전쟁에서 승리한다 할지라도 그 전쟁을 이끌었던 장군은 전사할 수도 있습니다. 사울도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전쟁을 일생 동안 참여한 다윗은 큰 부상을 당하지도 않았고 안전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 경험 속에서 깨달은 하나님은 그에게 요새시오, 건지시는 자시오, 피할 바이시오, 방패시오, 피난처시오, 구원자이셨습니다. 이런 다윗의 경험이 시편 23편이 목자의 시를 쓰게 된 이유였습니다. 시편 23편은 목자가 양을 위해 모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양은 목자가 알아서 하는 대로 주인공처럼 받아들이고 누리고 즐기면 됩니다. 양이 목자를 신뢰하여 목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즐기고 행복해할 때 목자는 행복해지고 기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자신을 양처럼 생각함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요새가 되시고 건지는 자가 되어야 하고 피할 바이요, 방패요, 피난처요, 구원자가 되시는 것은 나의 하나님으로서 당연하다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배경에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만드셨고 그 생명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셔야만 살 수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깊숙이 관여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다 확신하였고 창조주 하나님은 그의 믿음처럼 다윗을 이끄셨고 그 경험을 통해 그는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다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나의 높은 망대였습니다. 망대는 높은 곳에서 적의 동태나 상황을 잘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앞니를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장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높은 망대라고 말한 이유는 다윗의 경험상 다윗의 미래를 이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경험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미래를 책임져 주셔서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쓸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의 가사에는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함축하는 말씀의 가사들이 써질 것입니다. 그것은 경험했던 내용만 다를 뿐 다윗이 정의한 하나님의 모습과 거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요, 나의 지지자시요,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시요, 나의 미래를 개척해 주시는 분이시요, 나의 선택에 능동적으로 책임지시는 분이시고 나를 언제나 사랑의 귀한 대상으로 여기시는 분이시요, 나와 영원히 함께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시요, 나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요, 찬송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가사를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더 세밀하고 다양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영역을 넓혀가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시련과 고통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더 많아지고 더 많은 찬양의 기회들이 될 것입니다. 아픔과 번뇌가 많을수록 그것들이 지금은 힘들고 괴롭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경험하는 그래서 더 많은 찬양의 내용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불행하다고 여겨지는 것들과 나만 당하는 어려움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는 마십시오.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여튼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연합회 성경연구소장 김봉경 목사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의 성령의 깊은 감동하심이 함께하심으로 여러분이 진리를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연속하여 엘렌 화이트의 속죄의 개념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시한 속죄의 국면들 뿐 아니라 그녀는 같은 소책자 그리스도의 고통에서 객관적 속죄 이론들이 지니는 측면도 지지했습니다. 잠깐 여기서 주관적 속죄와 객관적 속죄라는 말의 개념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객관적 속죄란 말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삶과 죽음과 승천과 부활과 또 성소에서의 그분의 봉사와 심판과 모든 죄를 도말하게 한 그분의 속죄사역, 전체의 객관적 측면을 말하는 것이고요. 주관적 속죄란 말은 그런 객관적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기초하여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관련된 것들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자, 그럼 이런 점에서 유고 그로티우스의 통치이론을 반영한 데서 나타난 것처럼 그녀는 갈바리가 하나님의 품성과 율법 및 공의로운 정부를 옹호하는 사건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고 그로티우스의 이 통치이론은 객관적인 이론 가운데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율법을 무효화시키지도 또 율법을 파괴하지도 그 거룩한 요구를 약화시키지도 그 신성한 가치를 손상시키지도 않았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율법의 공의성을 선포하였는데 그것은 그분이 죄인을 벌하신다는 점, 다시 말해서 그분이 타락한 인간을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이 몸소 율법의 형벌을 당하시기로 동의하셨다는 점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을 나타낸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율법의 요구를 정당화시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유고 그로티우스의 통치 이론과 대단히 유사한 진술입니다. 초기 교회 이래로 또 고전적 속죄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고전적 속죄 이론은 갈바리가 악과 사탄의 세력에 대한 그리스도의 궁극적 승리의 표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 견해 역시 엘렌 와이시 지지했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분 자신의 피로서 그분의 백성을 랜섬, 속량하고자 하셨다. 이것은 마침내 죄와 사탄을 끝장낼 수단을 의미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사탄은 패하였다. 그는 자신의 나라를 잃어버렸음을 깨달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승리를 거뒀다는 승리이론입니다. 또한 엘렌 화이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를 위한 대속적 죽음이었습니다. 사실 현재 많은 신학자들이 가장 반대하고 있는 십자가의 대속 개념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엘렌 화이트 부인은 십자가의 죽음을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강하게 역설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당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셨다. 이런 점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대신하여 죽기로 동의하심으로써 사람이 순종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의 형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말했습니다. 또 갈바리에서 잃어버린 인류의 영광스러운 구속주께서는 아버지의 율법을 어긴 인간의 죄에 대한 형벌을 당하고 계셨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세상의 죄가 그분 위에 놓여 있었다. 그분은 인간을 대신하여 아버지의 율법을 어긴 범죄자로서 고난을 당하고 계셨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십자가 죽음의 대속적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898년에 그녀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롭게 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대소망 25쪽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접을 우리가 받도록 하기 위해서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할 취급을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우리의 죄 때문에 정죄를 받으신 것은 우리가 아무런 공로도 끼친 것이 없는 당신의 의로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대에 가장 거부당하는 속죄의 측면 가운데 하나는 아마도 그리스도께서 죄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를 감당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이해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명한 신학자 안셀무스나 또한 신약의 바울이 신보하던 속죄의 이런 측면도 엘렌 와이시 분명하게 지지를 했습니다. 교회 증언 2권 207쪽입니다. 말 없는 슬픔으로 아버지께서 그 품속에 있던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빛과 사랑과 영광을 거두어 가시는 모습을 천군 천사들이 지켜보면서 놀라는 광경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볼 수 있었더라면 죄가 그분께 얼마나 거슬리는 것임을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공의의 칼이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대적하여 깨어났다고 말했습니다. 또 같은 책에서 214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체적인 고통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겪은 고통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그분 위에 놓인 것은 세상의 죄뿐 아니라 그분께서 인류의 범법에 대한 형벌을 짊어지고 당하실 때 느낀 하나님의 진노이다. 그분의 거룩한 영혼을 짓누른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지은 죄인에게 분노를 진노를 내려야 하지만 그러나 대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에게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자신에게 자신이 진노를 내린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고통이라는 이 소책자가 속죄의 주제와 관련된 엘렌 와이스의 유일한 출판물은 아니었습니다. 1870년 The Spirit of Prophecy라는 예언의 신이라는 책 1권에 포함된 구원의 계획이라는 장에서 그녀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수단인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면서 속죄라는 단어를 유사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녀가 이 장을 부주와 선지자의 구속의 계획이라는 제목의 장에 넣고 확대했는데요. 거기서 속죄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적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렌 와이스는 분명하고도 일관되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구원의 계획의 중심 사건으로 보고 잃어버린 죄인들을 옹호하는 측면에서 이 사건의 효력을 묘사하는 데 속죄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엘렌 와이스 속죄 신학에서 갈바리의 중요성과 중심성을 뚜렷하게 강조한 점을 그녀의 다른 글들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그녀는 속죄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고 명백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아벨은 흘려진 피를 통하여 미래의 생, 즉 그리스도께서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루어질 속죄를 의지함으로써 그가 의로워졌으며 그의 제물이 간합되었다는 증거를 얻었다고 부주와 선지자 72쪽에서 말했습니다. 또한 원고 1897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영문 밖에서 고난당하셨을 때 그분 자신의 제사를 끝내신 것이다. 그런 다음 백성들의 죄를 위한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엘렌 와이스의 가장 명백한 진술은 1901년에 쓴 다음의 진술일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 사이에 십자가를 세고 당신의 아들의 희생을 보셨을 때 그 완전함을 인정하면서 그 앞에 머리를 숙이셨다. 그분께서 그것은 충분하다. 속죄는 완전하다고 말씀하셨다. 자, 엘렌 와이스는 십자가의 속죄에 대한 불충분한 견해가 율법 폐지론과 부도덕한 삶으로 몰아갈 수 있다고 믿고 그리스도의 성육하심에서 골고다 이르는 그분의 고난이 그런 문제들에 대한 해독제로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하나님의 품성을 제대로 이해함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이 십자가에서 폐기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사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셔야 했던 이유도 하나님의 율법이 변경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엘렌 화이트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당하신 고통과 죽음에 관한 올바른 이해가 회개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우리에게 영향을 주어 회개하는 죄인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죄에 대한 엘렌 화이트의 관점에 십자가에 대한 언급만 포함됐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속죄에 대한 그녀의 이해는 확실하게 십자가 중심적이지만 하늘 성소에서 수행되는 그리스도의 중보사업에 대한 성경적 이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가 그녀의 사상을 보여줄 것입니다. 1911년에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사람을 위하여 진행되는 그리스도의 중보사업은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십자가상에서의 그분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필수적이다. 그분께서 부활하신 후 성천하여 하늘에서 완성하실 일은 그분의 죽으심으로 시작되었다고 각시대전주 489쪽에서 말했습니다. 이 말은 십자가의 속죄사역과 하늘 성소에서 일어나는 또 중보사업의 속죄적 국면이 둘 다 구속을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해서 승천하여 중보하시는 이 두 사건이 이 두 개의 측면이 동일하게 필수적으로 중요하다는 말이죠. 1893년에 같은 맥락에서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그러면 그분은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 그분은 자신을 믿는 자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속죄하신다. 이러한 진술들은 속죄에 대한 그녀의 이해에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도 포함되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어떤 그런 대속적 죽음의 속죄 국면이라면 또 하늘 성소의 봉사는 그 죽음에 대한 효력을 적용하는 하늘 성소에서 죄인들을 중보하는 국면의 속죄의 측면인 것입니다. 사실 1869년에 이미 그리스도의 고통이라는 소책자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온 성애를 그녀의 속죄 개념의 일부로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뿐 아니라 그분의 삶과 죽음도 역시 속죄 국면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엘렌 화이트의 글에 나타나는 속죄, atonement라는 단어의 용례는 좀 이렇게 보니까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그녀의 글들을 전체적으로 조사해보면 그녀가 구체적으로 초점을 맞춘 의미에서 또 넓은 포괄적인 의미의 이르기까지 세 가지 다른 방식으로 그 단어를 사용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여러 경우에 이 단어는 갈바리를 완전한 속죄로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들의 속죄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한 사건, 곧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속죄라는 말은 더 넓은 의미를 띠고 하늘 성소에서 수행되는 그리스도의 대상 봉사라는 속죄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에는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는 죄인을 대신하여 그분의 속죄 제사의 혜택들을 공급하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 몇 차례 그녀는 그리스도의 그런 사업을 속죄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는 그분의 속죄와 구속 사업을 이루는 중요한 국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1901년에 진술해서 그녀는 그리스도의 제사장 봉사의 두 국면을 묘사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위의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분의 제사장 봉사의 첫 번째 국면을 이뤘다. 지금 그분은 회개하고 그분을 믿는 신자들의 송사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서 탄원하시고 그분의 백성들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 봉사의 또 다른 국면을 이루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십자가의 국면과 또 성소 사역의 국면, 이 두 국면을 속죄에 포괄적으로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용례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